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열흘 새 네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열흘 사이에 이제 2월 2일 현재 네 번째 발사인데요. 1월 24일 날 한 차례 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월 28일, 1월 30일 이렇게 이어서 2월 2일 발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북한이 이런 잇따른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장해 왔던 것과 맥이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대비 태세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있고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이동 배치가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 당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맞서서 나름대로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군사적 움직임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군 당국은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 기술 개발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서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아울러서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 이제 이 순항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기도 하고 또 수중에서 발사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탐지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북한의 잇따른 발사의 배경으로는 최근의 정세 또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압축적으로 북한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그 전략 순항 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작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말하자면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데 그렇게 좀 바뀐 데에 어떤 이유가 있을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일주일 새 이제 세 차례나 발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세 차례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시 그것은 그 순항미사일을 고도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발표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의 그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화살 1형, 화살 2형, 그리고 최근에 그 공개한 불화살 3-31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역시 새로운 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자꾸 쏴서 정밀도, 그리고 플랫폼을 다양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순항미사일에 재래식 그 탄도가 아니라 그 핵탄두를 장착해서 위협을 하려는 것이 이제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핵탄두를 그 장착하려는 그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 그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은 김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합체가 가능한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한반도에서 유사시 그이 한반도에 이런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병력이나 장비들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이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선소를 방문을 통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군함 건조 실태를 점검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남포 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남포 조선소 현장은 과거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력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도 또 주목되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세와 그에 따른 위협들은 우리가 해상 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최근에 이것이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해군력 강화 그리고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에 주력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은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꾼 점을 들어서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그 지난 2월 28일 발사된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 북한 노동신문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구만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보도한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그 심포 아마 그 앞바다에서 쏜것 같은데
예.
바다에서 그 순항미사일 미사일을 쏜 것은 확실한데 보면은 그 바다 위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그 잠수함에서 쐈는지 아니면 다른 북한이 과거 운용하던 바지선 이렇게 넓적한 그런 배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서 시험 장치인데 거기서 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군 당국이 밝힌 게 과장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됐다는 게 이제 두 가지 대목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잠수함에 쏜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일종의 그 바지선에서 쏘고서 쏘고서 이것을 잠점에서 쐈다 이런 인상을 한국과 미국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뜻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북한이 이렇게 자주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이 그 기술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불화살 1형, 2형 세 개의 지금 새로 만든 이런 순항 미사일이 있으니까 한번 쏘고 이것이 제대로 잘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하고 목표물을 명중했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량 시험을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미국도 무기를 한번 개량하고서는 이것을 그 시험을 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량을 하고 한번 발사를 하고 대개 아무리 못 들여도 한두 달은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새 순항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패턴이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 세 번, 그러니까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이렇게 일주일 새 세 번이나 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 시험을 했다 그러면은 쏘고서 이틀 안에 그것을 다 분석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또 쐈느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그 쏘면서 상당히 과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여건으로 봐서 이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 이런 수중 핵 공격 역량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련 개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가령 어뢰를 예를 들자면 어뢰의 경우에는 매우 작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지금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김 위원장이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이런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가 이런 관련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또는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 작업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총선거를 겨냥한 대남 결안과 심리전 의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가 이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도발을 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북한이 한국의 그 정치 일정, 그러니까 4월에 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는데 이를 겨냥해서 대남 혼란, 교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참모 부하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을 그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킬 만한 어떤 방안을 내놔라 이런 것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저 이렇게 총선거를 앞두고 아마 그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지금 2월 초까지 지금 뭐 상당히 거의 매주 순항미사일 또 미사일 이런 것을 쏘고 핵 어뢰 이런 것도 시험을 했다고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2월, 3월 총선거를 앞두고는 좀더 이거보다는 좀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국을 겨냥해서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국지적 도발이라든가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어떤 그 교란 작전 그리고 사이버 해킹 이런 그 대남 그 교란과 혼란 이런 것은 북한이 계속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 총선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총선도 총선이지만 이 북한으로서는 올해 말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대선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여부가 북한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미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 북한과 다시 핵과 관련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고요.
예.
또 미국에서 언론들의 보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대가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제시하고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가장 낮은 순위로 이렇게 다룰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말하자면 북핵 자세나 태도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분명히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한국 총선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따질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도발이 북한이 핵 보유에 따른 그런 나름대로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런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말하자면 조용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 또는 총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라는 이 직책이 방대한 태평양 전체의 미군의 그 군사력을 총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이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파파로 지명자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파파로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군사령관으로서 이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장 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 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자면 개발에 있어서 핵의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 이것이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그 위협적인 레토릭 수사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네. 지금 핵 선제 사용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핵 무력을 법제화했고요. 또 최근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울러서 핵과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신형 무기의 시험과 개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핵 타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바로 예. 이런 맥락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확장 예. 억제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핵 말하자면 사용에 대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을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파로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1일 그 미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북한은 그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 그리고 무기 실험 그리고 재래식과 그 전략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대규모 전쟁은 몰라도 그 도발 같은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앞서 미 국방부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도 한국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선제 핵 타격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언급들이 나오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예.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국무부의 입장은요. 매튜 밀러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에서 분명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한 데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 25일 날 보도한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방금 그 인준청문회 관련 얘기를 했지만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도 한반도의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체로 이제 어떠한 형태든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은 우려되고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그것이 좀 더 큰 갈등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참 모두들 걱정스러운 그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네, 미국이 그 북한 러시아의 그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벌써 그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요. 그 밖에도 그 수십 개의 그 탄도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그 무기 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또 사회 기반 시설이 이제 크게 파괴되고 희생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에 그 반대급부로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군함, 인공위성 기술, 무슨 핵잠수함 이런 기술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만일 이 포탄을 받는 대가로 이런 최신 그 군사 기술을 그 북한에 줘서 북한이 같은 전투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또 핵잠수함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의 이제 군사적 질서가 바뀌어서 상당히 그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러시아가 이렇게 그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굳히고 군사 강국으로 나면은 이것이 상당히 그 동북아 질서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도 우려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과 26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회동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총 10시간이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은 현 시기에 이제 두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군사적 또는 무슨 안보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쟁도 이 두 나라가 협력하고 또 관여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산적한 그 국제 현안을 놓고 두 사람이 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0시간 넘게 만났다는 거죠. 일부 언론은 12시간을 만났다라고 보고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만큼 이제 심도 있게 두 사람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고요. 백악관의 그 발표를 보면 타이완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전쟁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가장 논의가 됐을 텐데요. 아마도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여러 가지 현안 해결과 관련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리는 설리반 보좌관이 왕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그 만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최근 그 도발 상황 또 대남 그 우려될 만한 그런 언급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이 좀 나서서 이것을 좀 말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입장을 미국이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왕이 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중국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백악관도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이 같은 날입니다. 25일 날 그 태국 방콕에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같은 날인데요. 중국의 그 순웨이동 그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 인사인데요. 평양을 방문해서 그 최선희 외무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우려 또 메시지 이런 것이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북한에 전달이 됐고 최선희 외무상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 언급 이런 것을 했을 거고 이 같은 최선희 외무상의 언급이나 그 입장 표명이 이번 회동이 끝난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아마 다시 그 미국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북한 중국 관계와 관련해서 주목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관련한 입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보면 또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 등을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 영향력 발휘를 통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자체가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 복귀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아니었습니까? 이 구체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내진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 한동안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기대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점점 더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 자체가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터에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중국을 비핵화 협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을 다루는 상황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접고 지금 말하자면 핵 고도화라든지 이런 대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 아니 북한의 핵개발 이것을 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바람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과 중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 또 북중 국경 봉쇄 이런 것으로 거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국경이 서서히 열리고, 또 평양에 중국의 새로운 대사도 부임을 하고 그래서요. 인사교류가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를 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베이징에 갔든가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모종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아쉬운 경제 원조라든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을 해서 경제적 활로를 좀 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요번에 최근에 순회이동 부부장이 평양에 가서 최순실을 외무상을 만났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지난 열흘 새네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한 소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주말 시사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히스토리 메이커 두 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14일 미국에서는요. 미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은 한 여성이 탄생했죠. 바로 미국 최고 미인을 선발하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인 만큼 이 대회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을 위한 미의 대전인데요. 그런데 이날 최고의 미인으로 뽑힌 여성이 1921년 시작한 이 대회 역사상 최초의 공군 장교여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매디슨 마시 소위 만나보시겠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최근 열렸던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에일리 웡씨 소개합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미스 아메리카 대회 역사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대회는 뭐 외모는 물론이고요. 지적인 아름다움 또 미국 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를 함께 평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각 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18살에서 28살 사이에 젊은 여성들의 미의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을 또 상품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까지는 뭐 소수의 언론만 1년에 한 번 열리는데도 이 대회 소식을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미 언론 매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선 이 대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알아보죠.
네. 자, 피플지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2024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고요. 미국의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모두 51명의 미국인 여성이 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자, 5명의 결선 진출자를 호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결승 진출자들은 피트니스 런웨이 산책을 선보여야 했고요. 인기 주제로 토론도 했고 장기 자랑 또 이브닝 가운 프레젠테이션 등 네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마지막 우승자로 메디슨 마쉬가 호명됐죠.
그렇습니다. 마쉬 씨는 그 앞선 순서에서 자신이 17살 때 췌장암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이게 된 사연 등을 공개해서 관중의 공감을 얻었고요.
네.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16살 때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과 관해서 아주 극적인 연설을 해서 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매우 침착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 매너로 관중을 사로잡았는데요. 자신이 최종 우승자로 불리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네. 손가락으로 막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맞습니까?
네. 뭐
이런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년도 미스 아메리카가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놀란 모습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화려한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조금씩 진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새로 탄생한 미스 아메리카의 모습을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다뤘습니다.
네.
언론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최초의 공군 장교 미스 아메리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막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역 군인이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이 군인이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움보다는 강인함, 애국심을 대명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네.
현역 장교가 최고의 미인이 됐다는 소식에 참 미국은 물론이고요. 해외 언론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언론이 탑건을 꿈꾸던 여성이 미스 아메리카 왕관을 썼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자, 탑건이라고 하는 것은 1인자, 최고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죠. 아주 인기가 높았던 할리우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공군도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Our Airman, 우리 공군 장병 메디슨 마쉬 소희가 최초로 현역 군인 미스 아메리카입니다라고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 메디슨 마쉬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수식어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네.
일단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이 현역 공군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급이 공군 소위입니다.
소위.
예, 올해 22살이고요. 174cm 키에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아칸소주에서 원래는 태어났지만 콜로라도주로 이주를 해서 이번에 콜로라도주 미인대회 우승을 했고요. 이번 대회 그러니까 결선 무대에 미스 콜로라도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마쉬소위 공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졸업을 했는데요.
네.
사관생도로서 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미스 콜로라도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요. 졸업 후에 이렇게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참가한 겁니다.
네.
또 공공서비스 분야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트루먼 장학생으로 뽑혀서 지금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암 진단에 관한 연구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죠. 아까 어머니가 췌장암이었다고 했죠.
네네. 자, 미국 언론 매체 투데이에 따르면 마슈 씨는 지난 2018년에 17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휘트니 마슈 씨는 췌장암으로 숨졌는데요. 마슈 씨와 가족은 고인이 된 이 휘트니 마슈 씨의 이름을 딴 민간단체인 휘트니 재단도 세웠습니다.
네.
이 재단을 설립할 목적은 췌장암 연구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재단은 마슈 씨의 고향인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에 열린 마라톤 같은 행사를 통해서 2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네.
마슈 씨는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도 열심히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연구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딸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마슈 소위는 이 매체에 아직도 자신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만났던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다면서 어머니는 봉사를 최우선으로 가르쳤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스 아메리카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군인이자 췌장암 환자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면서 미스 아메리카로서 대표성을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스 아메리카라는 자리가 자신이 췌장암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인 겁니다.
네.
마슈 소위 휘트니 재단을 대형 암 연구 재단으로 키우고 싶지만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췌장암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국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2024 미스 아메리카 메디슨 마슈 소위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또 대학원생이라서 뭐 공부도 하고 미스 아메리카 활동에 참 바쁜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일정을 갖게 될까요?
예. 자,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는요, 학문적 또 전문적 노력을 위한 5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 조직이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상위 15명의 결선 진출자와 다양한 부분의 우승자에게도 추가 교육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장학금과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네.
메디슨 마슈 소위 대회 직후 각종 언론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
최초의 공군 장교 미스 아메리카로서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회 출전하기 전에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만약 내가 왕관을 차지한다면 어린 소녀들에게 군 복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군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암 연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축하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슈 소위의 인스타그램에 마슈 소위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남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머나.
많은 사람이 메디슨 마슈 소위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시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까요? 자, 올해 에미상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일리 웡 씨. 아시아계 최초로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네요.
네. 자, 지난 1월 15일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죠. 이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 명예 시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화제 주인공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 웡 씨입니다.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비프, 한국 그 제목으로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거 붙여져 있는데 네.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한인 남성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성격파 연기를 보여줬고요. 네. 이날 시상식에서 텔레비전 영화 부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비프, 성난 사람들은 10부작 드라마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공개된 직후에 넷플릭스 시청 시간 그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흥행을 거뒀는데요. 이 엘리 웡 씨는 앞서 열렸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우주연상 받았고요.
네.
비평가들이 주는 크리틱스 초이스 상도 받는 등 뭐 상복이 터졌습니다.
네. 자, 엘리 웡 씨가 이 드라마 말고도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 자, 그녀의 아주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과 다양한 텔레비전 쇼 그리고 영화에서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스탠드업 스페셜인 베이비 코브라라는 게 있었고요. 하드넉 와이프가 주목을 받게 했던 작품인데요.
네, 네, 네.
이를 통해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특히 강조하면서 엘리 웡 특유의 유머를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아메리칸 하우스와이프 그리고 인사이드 에이미 슈머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에도 등장해서 뭐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네, 저도 엘리 웡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었는데 안티 페미니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 때문에
네.
집에 있고 싶은데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웃음을 자아냈던 내용이 네. 있었는데 자, 에미상 최초의 아시아계 여우주연상 그런데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네. 자, 엘리 웡 씨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 미국 내 이민 1세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인터넷 잡지 디파이닝 컬처에 따르면 엘리 웡 씨의 성장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웡 씨의 어머니는 1960년에 홀로 미국에 와서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웡 씨의 성장 과정에는 어머니의 나라인 베트남보다는 아버지의 모국인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예. 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를 다녔는데요. 네. 여기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를 전공했습니다.
네.
UCLA에서 그녀는 라프 더 코요테 데 케어스 극장 회사 멤버였는데요. 여기서 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학은 2005년에 졸업했습니다. 엘리 웡 씨는 스탠드업 코미디 경력을 쌓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난 2011년 연예 전문지 브라이어티는 그녀를 주목할 만한 10명의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여배우 엘리 웡 씨하고 나란히 같은 부문의 남우 주연상을 탄 배우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 씨였던 것도 또 이번 에미상 시상식에서 주목할 점이었죠?
맞습니다.
네.
스티븐 연 씨, 바로 비프에서 엘리 웡 씨의 상대 배역으로 등장합니다. 넉넉한 형편의 사업가로 출연한 엘리 웡 씨와는 다르게 스티븐 연 씨는 그 어려운 형편의 하청업자로 나왔었는데요. 미국 내 이민자들의 그 다양한 계층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Ready for the weekend?
I wish. You know, I've been thinking lately. I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or holidays anymore. I've been doing it for over 20 years.
I totally get that. Not everyone can say they've dedicated so much time and effor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Thank you, John. I work hard and I can hold my head high knowing that.
Exactly. It's never too late to make a positive change. Take control of your time and enjoy those weekends and holidays. You've earned i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and no one can criticize that.
제가 주말과 공휴일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can hold my head high.
머리를 꼿꼿이 들 수 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어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I can hold my head high.
좌안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You can hold your head high.
당신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Hold your head up.
업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I can hold my head up knowing that. I can hold my head up.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Knowing that.
어떤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Knowing that.
어떤 것을 알고 있어서
You can hold your head up and no one can criticize that. You can hold your head up.
당신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No one can criticize that.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I can hold my head high.
나는 떳떳할 수 있다.
I can hold my head high.
떳떳하다, 당당하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for the weekend?
I wish. You know, I've been thinking lately. I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or holidays anymore. I've been doing it for over 20 years.
I totally get that. Not everyone can say they've dedicated so much time and effor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Thanks. I work hard, and I can hold my head high knowing that.
Exactly. It's never too late to make a positive change. Take control of your time and enjoy those weekends and holidays. You've earned i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and no one can criticize tha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Ready for the weekend?
주말 맞이할 준비가 됐나요?
I wish.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I wish I was ready for the weekend. I wish
주말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I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or holidays anymore.
나는 더 이상 주말과 공휴일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I've been doing it for over 20 years.
나는 20년 이상 이렇게 일했어요.
You can hold your head high.
당신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Not everyone can say they've dedicated so much time and effort.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I've worked hard and I can hold my head high knowing that. I've worked hard.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I can hold my head high knowing that.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할 수 있어요.
You've earned it.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Earn.
벌다, 얻다.
You've earned it.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You can hold your head high and no one can criticize that.
당신은 떳떳할 수 있고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I can hold my head high.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I can hold my head high.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Ready for the weekend?
I wish. You know, I've been thinking lately. I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or holidays anymore. I've been doing it for over 20 years.
I totally get that. Not everyone can say they've dedicated so much time and effor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Thanks. I work hard, and I can hold my head high knowing that.
Exactly. It's never too late to make a positive change. Take control of your time and enjoy those weekends and holidays. You've earned it. You can hold your head high, and no one can criticize tha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can hold my head high.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